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월등하심, 뛰어나심, 더 나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자기 소개나 무난 인사말 등을 다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God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3절 말씀인 세 구절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숙제가 많아? 라고 혹시 생각하셨어요? 이 히브리서를 다 세 절에 세 구절에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짧지만 가장 함축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개요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1절부터 2절 상반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2절 하반부부터 3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절을 요약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바로 인인데요. 한국 성경에는 이게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in, 안에서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in the prophet, 선지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마지막 날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글에 영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서술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은, 여기서 옛날에는 옛적에, 한국 성경에는 옛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민족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셔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 서신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가장할 때 옛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하루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죠. 몇천 년을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 책들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등으로 다양한 부리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이나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이해를 잘 못하지만 또 다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욥기를 읽으면 저희가 그들의 욥의 그 고난과 또 그 suffering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것을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expect 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그 쓰인 그 다양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 좋아하세요?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시편. 근데 예언서 같은 경우는 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나서가 4장인데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죠.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알아보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인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또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이셨고 또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에 분명한 대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우리도 살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그 민족을 인도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는 저지들을 보내셨죠. 저지들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나중에 왕국을 세운 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뺏기고 성전을 뺏기고 그런 일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돌 같은 마음, 목이 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목이 뻣뻣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언을 하시죠.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그때 여러분들 거기 예레미야 읽어보셨죠?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던지 말던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뭐 카멘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에디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 본인에게 전하라는 말씀만 가서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이 하는 그 예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한 선지자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한 선지자에게는 동정녀에게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민족, 너의 씨를 통해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퍼즐을 그 퍼즐판에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큰 그림을 아시는 분은, 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마지막 때에는 무슨 때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대가 더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끝.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딱 피면은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 몇 시간을 제가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잖아요.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가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들로? 아들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또 누구입니까? 우리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가능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여기서 부모 밑에서 복종 순종하면서 살다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시고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나? 그냥 엔젤처럼 천사처럼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사시다가 그렇게 왜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Here it is. This is my son. 이건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오셔서 여기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죠. 바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바로 그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이 되죠? 사도들을 또 사용하셨죠. 사도들이 또 이 신약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죄인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시죠. 왜냐하면 여기 오셔서 예언을 하시고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듣는 것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같을까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런데 아들이 하신 말씀은 누가 이루죠? 아들이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속자 그리고 창조자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누가 상속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속자겠죠. 하나 있으면은 뭐 한 아이가 있으면은 자녀가 있으면 그 아들이든지 딸이 상속자가 되겠지만은 저절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사실 상속자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실 right이 있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로 타락했죠. 죄로 물들었습니다. 인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저희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나무로 자동차를 만들었든지, 뭘 뜨개질해서 뭘 만들었든지.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의 것이죠. 그렇죠?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내 거긴 내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 내 거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소용이 없는데 이제. 다 망가졌는데 내 거라고 뭐 제가 클레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가 망가져서 이제 만약에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 맞아요.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속하셨습니까? 누가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뭐로 구속하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본인의, 자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상속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아니, 저희를 창조하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죄로 타락해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이 모든 만물의 후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또 뭐냐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그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이 때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최종적이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세워지기 전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종말로 저희가 지금 정말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그 종말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나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여러분들 파이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끝! 끝!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아들의 일곱 가지 탁월함을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금방 말씀드린 후사, 상속자이시죠. 그리고 둘째는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저희가 아까 봉독하였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보좌와 주관과 정사와 권세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뜻하는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가 코스모스죠.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코스모스. 하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2절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아이오나스. 그것은 뭐냐면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의미합니다. 시대.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또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창조하신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천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좀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너무 광대하고 아름답고 놀랍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더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그의 광채이십니다. 이 광채라는 말은 빛을 보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광채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햇볕을 보고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태양이 그 빛과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그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였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도장. 우리가 흔히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닮은 것을 볼 때 어우 꼭 도장 판박이야 판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것을 또 꼭 닮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그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이해는 되지만은 보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보존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붙잡고 계세요.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가 이 지구가 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아니면 더 가깝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죽겠죠. 이 지구가 공존을 하는데 그 기울은 그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즌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을 맛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고 거리에서 하늘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우리가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만약에 틀어진다면은 이 우주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파멸이에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그의 희생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쓰셨을까? 여기 정결케가 영어로 purification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잖아요. purification인데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그냥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지 않고 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 정결케 하시는 일은 단 한 번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씻겼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셨죠? 어떻게 여러분들 저희가 만약에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템플의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본인의 죄를 먼저 위해서 희생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흠이 없는 그리고 매년마다 패스오버 때 또 희생하고 그것을 영원히 저는 그걸 읽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제가 한 세 번을 봤는데 영원히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영원히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왜요? 왜 한 번에,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 있으십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하든 다른 사람이 지불하든. 그런데 제가 지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저를 위해서 죄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다는 사람도 성스럽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죄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나는 코리안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의 고귀하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3절 끝에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 언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앉을 의자가 없었어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언제 앉으세요? 일 끝내고. 그렇죠. 여러분들 일 끝내고 이제 쉬려고 안식하려고 앉으시죠. 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성소에는 의자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얼마 동안? 영원히.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앉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오른편은 보통 파워를 상징하죠. 파워. 파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언젠가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시고 빛이 태양을 드러내듯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는 진리가 이 혼란한 시간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conclusion을 쓰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그 찬양이 떠올라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죄송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썼는데 이 칸이 모자라고 옆에 놔서 그런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붙잡고 계시며 운행하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그의 사역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떤 흑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하트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에 처할지라도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저희들이 항상 바라보며 눈을 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